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린이들 다 찾았죠? 다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랫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절기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이죠. 본문 27절 나오는 것처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또 28절에도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그 속죄일에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이 매우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레위기 1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날에는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죠. 물론 속죄 제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그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 자체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정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속죄일을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속죄 제사의 규정에 보면 이제 주로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지었음을 이제 간과하여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그 순간에 즉시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여서 지나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죄인지 모르고 짓는 그런 일들이 또 있기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려야 하는 특별한 날을 정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에서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쭉 보면 사실은 그 속죄 제사의 규정과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 아사셀이라고 하여서 이제 들로 보내는 그런 제물이 추가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의식 자체는 레위기 4장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속죄제 제사의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어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피뿌림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 속죄 제물로 인하여서 뿌려진 그 피를 이제 그 성전 또 성막에 이제 뿌리게 되어지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씻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죄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피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런 휘장까지만 가게 되죠. 이제 거기에만 뿌려지고 그 앞에 있는 향단에 뿌려지는데요. 이제 이날은 이 우리에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이 속죄일을 이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에 뿌리게 되겠죠. 그 피를 뿌리면 아마 그 성막 전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죄는 부정을 낳습니다. 더러움을 낳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그 성막에 항상 부정을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의미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성막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정이 레위기 23장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기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속죄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했는지 어떻게 의식을 행했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속죄일이 이제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요약입니다. 아주 간략한 요약이고요. 전체적인 스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잡한 그 제사 의식들을 일단 다 걷어내고 이 속죄일의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그런 유익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일과 관련하여서 크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설명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란 차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예. 이어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도 제가 저를 잘못 적어놓고 스스로 헷갈리고 있네요. 27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이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제사 제도 또 피 뿌리는 의식 그 제도 자체가 잘 설명이 되어지는 반면에 이 속죄일이 전체적으로 어떤 날이냐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백성들 전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다. 속죄 제사는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낮추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슬퍼하거나, 물론 이제 슬퍼할 때 이 당시에 전형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뭐 옷을 찢는다던가, 아니면 뭐 좀 불편한 자세로 앉는다던가, 아니면 뭐 죄를 뒤집어 쓴다던가, 이런 외적인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예레기 16장에 굉장히 복잡한 그 이날에 드려야 했던 그런 제사의 또는 핏부림의 의식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식들이 주는 굉장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감각적인 그런 충격들이 있습니다. 피를 보고 또 피냄새를 맡고 또 아사셀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이 귀신형을 떠나고 이런 그냥 충격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깨우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잡한 쭉 절기를 다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스스로를 이제 슬픔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규정들을 따라서 착착착착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정하시고 그 속죄일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가지면서 잃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의 상태는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이 괴로움은 이날이 속죄할 날이라는 것,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와중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 한다면 그 괴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를 깨닫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죄 때문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은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통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식하고 그런 말미암아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속죄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죄로 인한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에서 그 규정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조차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요. 그냥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서 이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향을 채워서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는 그 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한 거죠. 그 자욱한 연기 속을 조심스럽게 제사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준 것은요, 그 대속죄일의 그 모든 제사의 의식들, 피뿌림의 의식들, 또 대제사장이 행했던 그 스스로를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 종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준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나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관계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인데요. 그런 이제 날인데요. 그런데 사실 선행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다. 지금 그것을 해소받는 너무나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화목하지 못하구나, 어렵구나, 거리가 멀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거기로부터 통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슬픔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괴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의 설명에서 보면 원래 속죄일의 제사 규정들의 그 자세한 면들을 보게 되면 그 당연히 그 피를 흘리는 그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죽이는 피를 내게 하는 그 의식이 부각되거든요. 실제로 그 레위기 16장의 모든 그런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대속죄일을 아주 간단히 스케치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면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만 나오냐면 27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는 표현만 나오거든요. 화제는 불을 쓰는 제사죠. 그래서 번제, 소제에 또 화목제에 해당되는 제사거든요. 실제로 이 대속제일에도 번제가 드려집니다. 제가 아까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6장에 보면 번제도 드리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팔절 설교함 설명드리면서 민수기 29장을 같이 보았는데 민수기 29장에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8장과 29장에. 그래서 병행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데 민수기 29장에는 이제 제물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아예 제물이 안 나오는데 그 제물들에 보면 번제물이 더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민수기 29장 8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속죄를 설명하고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번제물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물은 그냥 다 알고 있지 하고 속죄제물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11절에 보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속죄제와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그 29장 11절에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과라는 뜻이에요. 이 속죄제와라는 것은 약간 오역인데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과라고 되어 있어서 그 속죄제 때 드려지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제사장을 위해서 어떤 속죄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속죄제물을 드리고 또 아사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딱 설명이 되고 끝나고 있어요. 오히려 민수기 29장에서도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제물의 내용은 그 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제물이 불타지는 모습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번제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이 모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 백성을 받으시는 거고요. 물론 그 번제 때도요. 속죄가 전제가 됩니다. 번제물이라고 해서 피 흘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번제도 보면 먼저 피 흘림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피 흘림을 상징적으로 한 다음에 그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속죄가 전제된 번제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번제제의 규정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속죄제에서도 바로 그런 번제의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슬퍼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간극이 멀어진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면이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묘사 가운데서 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러한 설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이 레위기의 제사가 상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 상징적인 면을 아주 명쾌하게 뭐 히브리서처럼 부분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상상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번제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마치 그와 같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 그렇게 스스로를 슬퍼하는 자,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속죄일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날에 이 부각되고 있는 이 모습은 교회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본질이자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날은 이들로 말하면 새해거든요. 나팔절이 새해 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일을 지난 후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속죄일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에. 그들의 그때 1년의 삶이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규모를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신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뭘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안 좋은 걸 끊어봐야겠다. 이런 것도 보통 언제 합니까? 보통 새해 첫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가져야 되는 그들의 삶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죠. 우리도 항상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점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신자는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물론 속죄일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속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마음껏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그 마음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잘 말씀의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뭐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항상 뭐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사라지지 않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 같은 것과 연관시켜보면 우리로 늘 겸손케 하도록, 스스로를 괴롭게 하도록, 슬퍼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옛 모습, 죄로 인한 그런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되어 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교회 역사를 보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글들을 보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죄로 인식이 되어서 오히려 죄의 무게는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 비참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속죄일을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큰 거리가 있는 죄인인지를 항상 깨달았던 것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또 지금 현대 많은 선한 신자들은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명하시고 곧 이어서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라고 명하셔서 바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상태, 죄를 인식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향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상태, 그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상태가 안식의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안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뭐 nothing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은요, 이 지상에서의 안식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실 때 그 첫 번째 자리에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죠. 이 복 있는 자들의 안식의 상태, 진정한 쉼의 상태는 무엇인가? 마음이 가난함을 발견하고 그 영혼이 죄로 인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상태입니다.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그것을 일깨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또 다시 강조되고 있는 그 안식일의 부분은 속죄일의 부분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하반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직되고,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레위기 23장의 모든 절기는 사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식이 무엇인가를 본다고 한다면 절기법이지만 사실은 이 레위기 23장을 보여야 돼요. 아, 이게 안식의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교회가 누려야 할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의식으로 그림과 같이 보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요한 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나올 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죄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 그것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으로 나오는 지체들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조차도 자꾸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반복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또 뭐 일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저가 항상 그런데 제가 그런 위험이 많이 빠지는데 아 주일에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매 주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우리에게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나올 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죄로 인한 슬픔의 상태입니다. 그래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프지 않고 괴로움이 없는데 그 아픔을 해소해 주겠다, 그 괴로움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한 신자는 삶 가운데서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 발견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면서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시시각각 깨닫고, 물론 그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도 있어야겠지만, 특별히 안식의 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상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해소받는 그런 은혜를 신자들이 주일마다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매주일 그 닥치는 분주한 일들에 휩싸여서 그냥 일만 하고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으나 오늘 본문의 교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냥 의식의 절차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실수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라고 하러 나온 지체들이 오늘 본문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회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도가 서신서에서 가르치신 분도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이런 그 의식을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런 모형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더 입체적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매주일 이렇게 나올 때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늘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그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러면 두려운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두려운 일이죠. 그 두려움을 갖고 나오나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있고 기쁨이 실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거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새해 첫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속죄일에 의식을 지키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속죄의 죄사함의 은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이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설명하시는 짧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마음의 괴로움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를, 죄로 인한 슬픔을 찾고 계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능력이 넘치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이 사모되어지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을 먼저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현장교회에 선한 충격을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이들 우리가 전하는 말들과 보여주는 모습을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 회개운동,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넘쳐나서 현장교회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 진정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안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